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잠정 협상 시한이 어제로 지났지만 양측은 오늘도 스위스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양측이 상호 타협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성명에서 협상 당사국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절충안을 모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관영 언론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핵심 사안들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머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협상을 계속 이어갈 만큼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몇몇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서부 지역의 한 낙농업체 공장이 폭발해 적어도 25명이 숨졌습니다. 예멘 관리들과 목격자들은 공장이 위치한 서부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 오늘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이 공장을 공격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이 정부를 몰아내는 등 정치적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무려 9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36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 어제 좌파 테러단체에 의한 인질극이 벌어져 범인 2명과 인질로 잡혀있던 현지 검사 1명이 숨졌습니다. 인질범들에 붙잡혀있던 메흐메트 셀림 키라즈 검사는 총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이날 검사 사무실에 침입한 인질범 2명은 터키의 좌파단체인 혁명민족해방전선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키라즈 검사를 인질로 붙잡은 채 경찰이 2년 전 반정부 시위 도중 15살 소년을 숨지게 한 사실을 시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터키 경찰 특공대는 인질 석방 협상을 벌이던 중 총성이 나자 건물 안으로 진입해 인질범들을 모두 사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무함마드 부하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부하리 후보가 1,540만 표를 얻어 굴럭 조나단 현 대통령을 200만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조나단 대통령이 이끄는 인민민주당의 16년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됐으며 부하리 당선자는 오는 5월 29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합니다. 부하리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나이지리아는 이제 민주주의를 포용하고 일당 체제를 역사 뒤편으로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부하리 당선자는 이어 조나단 대통령이 좋은 경쟁자였다며 그와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대통령도 어젯밤 선거 패배를 인정한 뒤 자신에게 국정을 맡을 기회를 허락해준 나이지리아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점령한 요충지 티크리트를 완전히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ISIL이 지난해 6월부터 장악하고 있는 이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최근 수주 동안 강력한 군사작전을 벌여왔습니다. 모하메드 살렘 알 카반 이라크 내무장관은 오늘 이라크군이 마지막 남은 ISIL 반군들을 포위한 채 이들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도 이라크군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3개월간 천연가스 공급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를 계속 공급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0월 러시아와의 합의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000입방미터당 $365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3개월간 러시아에 천연가스 1,000입방미터당 $348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북한 당국의 해외 노동자 임금 착취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서울에 문을 열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making unhelpful threats and instead take concrete steps.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 노동 기구가 북한 당국의 해외 노동자 임금 착취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한국에 돌아온 최석영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 대사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 이들이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엔 인권이사회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사는 특히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사는 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2분기 중 서울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 대사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는 유엔 조직이라며 북한이 타격을 운운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초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본토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사는 이와 함께 유엔 내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인권 상황 논의에 대해선 유엔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유엔 시스템 하에서 허용된 절차가 거의 소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했지만 안보리의 정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떤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당시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한 것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처음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결의와 같은 보다 구체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는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 대사는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만든 추동력을 국제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같은 방안의 하나로 학계나 비정부기구 쪽과 연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등 유엔과 별개 차원에서의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오는 9월 회의에서 정부 대표와 비정부 기구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개최토록 한 것도 한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사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외국인 납치 문제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국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지만 납치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례에 한정하지 말고 북한이 자행한 납치 전체를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서울에 문을 열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대신에 인권 개선을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도움이 안 되는 위협을 자제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making unhelpful threats and instead take concrete step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VOA에 북한의 서울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타격 협박에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협 대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는 즉시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무자비한 징벌의 관역, 첫째가는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commend the ROK government for hosting this field-based office, which will continue to monitor.
그러면서 사무소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감시하고 관련 증거를 기록해 앞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권고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올 상반기 중 문을 열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북한에 의한 일본이 납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기존의 행방불명 사건과는 다른 형태의 실종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니가다에서 당시 만 13살의 중학생인 요코타 메구미가 방과 후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된 사건도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77년 9월 19일 이시가와현 오시스 해안 부근에서 구매 요타카시가 실종된 사건과 1978년에 발생한 남녀 납치 사건과 모녀 납치 사건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당국은 지속적인 수사와 망명한 북한 공작원들의 증언을 통해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북한에 의해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991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 납치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은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은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고 요코타 메구미 씨 등 8명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 측 주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 피해자가 북한의 주장처럼 13명이 아니라 그보다 4명이 더 많은 17명이라고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귀국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해명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측에 모든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송환, 진상규명과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말 북한과 일본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하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과월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북일 간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관한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카지 미사코 대사는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에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We have been requesting the BRK to conduct prompt investigation and inform us of this result.
북한에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해 신속하고 정직하게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행위에 대해 폭로한 중국 공안 출신 조선족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행위에 대한 폭로를 한 만큼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사실을 폭로하며 양심 선언을 한 중국 공안 출신 조선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최근 조선족 이모 씨가 자신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한국에 입국한 이 씨는 2012년 8월 한국의 한 탈북자 지원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들을 고문했다는 취지의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에게 전기 고문이나 잠 안 재우기 등의 심한 고문을 한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한국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2013년 2월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고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 씨의 양심 선언이 중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고문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씨의 난민 지위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공익인권변호단체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입니다.
중국 정부의 경우에 탈북에 대한 강제 북송이나 아니면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과 관련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존의 탄압 을 받았던 그런 신뢰들을 자료로 증거 제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인정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김 변호사는 다만 아직 이 씨에 대한 난민 인정이 확정된 건 아니며 피고 측인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 측에서 항소를 한다면 이 씨는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계속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국장은 이번 판결이 국제법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영할 만한 사례로 보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야지 중국 공안들 중에도 이제 이런 거를 양심 선언을 해도 일종의 그 뭐 중국 공안 사회 내부에서는 이제 내부 고발자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제 또 그 사람이 이제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는 일정한 보호를 제공해줘야 되니까 난민 기준에 맞는 거죠.
이 국장은 이번 판결이 난민 지위 협약상 합당한 판결인 만큼 앞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육자회담에 아무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국제 의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 관리는 31일 BOA에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나 고려해볼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은 미국 내 일각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관여와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해도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육자회담에 더 이상 관심도 미련도 없다는 겁니다. 이 관리는 육자회담 재개 요청을 받아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이 재개되면 어떤 조건을 주고받을 것인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평양 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대한 아무 기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이란의 핵협상 결과나 향후 미국이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31일 북한의 이런 입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비핵화는 북한의 의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North Korea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복수의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관련 활동 역시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 중입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성 김 특별대표는 오늘 러시아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모르글로프 외무부 차관 등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성 김 대표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시드니 사일러 육자회담 특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개발은행이 창립 준비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참여 여부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 통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어떠한 국제개발은행도 북한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가 가입 신청 절차를 끝내고 1일부터 본격적인 창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과 한국도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의 가입 여부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의 인터넷 매체인 이머징 마켓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월 중국에 특사를 보내 AIIB 가입 의사를 전달했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북한의 금융과 경제 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가입이 거부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아직 사실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개발은행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태 담당 부총재 고문입니다.
They don't produce economic and financial statistics. And you would have to be able to provide.
북한은 경제와 금융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개발은행에 가입해 국내 기관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통계조차 투명하게 밝힌 적이 없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도 다른 국제개발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설명입니다.
They're setting this up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not as a Chinese one. And that organization will have
중국이 설립하고자 하는 건 국내 은행이 아니라 국제 기구인 만큼 가입국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투명하고도 국제적인 수준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기획재정부의 송인창 국제금융국장은 지난달 27일 한국의 AIIB 참여를 공식 발표하면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회원국이어야 AIIB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가입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IIB 총회의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주고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북한도 AIIB의 투자 지역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도 세계은행의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팔레스타인과 동티모르 등 비회원국에 개발 자금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테러 지원과 군사 도발 등 여러 결격 사유 때문에 세계은행 총회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AIIB가 동북아시아 개발은행을 설립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자는 한국 정부의 구상과 부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changes the environment of dialogue and incentives for North Korea to think about what they need.
AIIB 설립은 북한이 국제 금융 체제의 운영 방식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 대화의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비록 AIIB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을 분명히 깨닫고 투명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4월부터 석 달간 북한에서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31일 북한 당국과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e approached the WHO and the government of DPRK, who are the leads on this kind of information, and we've been advised by them that there are no reported outbreaks.
유니세프 아시아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3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당국과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접촉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지난 25일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했다고 처음 보도했고 한국의 일부 언론들도 이 방송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했었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유니세프가 북한 내 홍역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홍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undertake regular vaccinations across a whole range of childhood illnesses.
지난해 1월과 3월, 6월, 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주민 10만여 명에게 홍역 예방 접종을 실시했고 올해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최근 우리나라 주변에서 홍역이 발생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홍역 예방을 위한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홍역이 완전히 없어졌으므로 그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며 현재 홍역이 발생한 나라로부터 이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해 7월 홍역이 발생해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가 북한 보건성과 함께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007년에도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했을 때 세계보건기구 WHO와 협력해 북한 주민 1,600만여 명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며 발병하면 열과 함께 기침과 콧물이 나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리 진준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했습니다. 리 대사는 중국과 북한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리 진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리진준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본인을 북한 주재 특명 정권 대사로 임명했다는 신임장을 제출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대사는 이어 중국과 북한의 우호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새로운 시기와 정세 아래 북한과 상호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공통점을 추구하며 차이점을 보류하고 협력 상생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한과 중국의 우위를 중시하고 양국 관계가 양측의 공동 노력하에 보다 좋은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 대사가 역대 북한 주재 중국 대사와 마찬가지로 양자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리진쥔을 신임 북한 주재 대사로 임명했으며 리 대사는 이튿날인 19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리 대사는 올해 59살로 장수성에서 태어나 상하이 외국어 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유학을 거쳐 지난 1975년 공산당 대외연락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리 대사는 대외연락부에서 서유럽국 국장 등을 지낸 뒤 2000년 미얀마 주재 대사에 이어 2005년에는 필리핀 주재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리 대사는 유럽통으로 북한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재 대사로 임명되기 직전에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고위급 인사를 북한 주재 대사로 파견하는 전통이 이번에도 지켜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리 대사는 최근 평양의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에서 북중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3월부터 평양 주재 대사로 근무한 류홍차이 전 대사는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외교정책이 과거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문 외교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양무진 교수는 최근 김정은 정권의 주변국 정책,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양무진 교수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특징을 집어내는 건 어렵습니다만도 지난 4년 동안의 대외관계 대정책 활동면을 봤을 때 특징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모호성을 유지입니다. 자주 외교인지 실리 외교인지 또 그리고 그 미국에 대한 대결을 하자는 것인지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거나 일관된 노선을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둘째는 그 선군 북핵 외교입니다. 북한은 그 체제 안전 보장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군대가 앞장서서 핵 무력 강화를 통해 그 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맞서고 있는 행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대외 관계와 대남 관계의 분리가 아닌 연계입니다.
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남 관계의 그 독자성, 특수성을 나름대로 인정을 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남 관계를 대미 관계의 하부 구조로 인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고립 탈피를 위한 적극적인 방문 외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면서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김정일 시대와 다른 외교 행보로 볼 수 있습니까?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김정일 시대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문제 여기 이슈화되는 데 있어서는 주로 북한 매체를 통해 주로 반발하는 그런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김영남 최고 상임위원회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이수용 외상 그리고 또 강석주 국제 담당 비서 이러한 고위급들을 그 ARF나 뭐 몽골이나 그 또는 그 중동 비동맹 유럽 뭐 유엔 등에 직접 파견해서 좀 뭐랄까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해온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핵을 기반으로 한 압박 외교를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선대와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일 시대든 김정은 시대든 그 자의적인 핵 억제력 강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차이점을 좀 그 구분한다면은 김정일 시대에는 그 이 북핵 문제 이것을 대미 협상용의 성격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는 실질적인 그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차이점인가 저는 그걸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정권 출범 시기인 2012년도이죠. 여기서 그 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든지 당규약 모든 것을 그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핵 보유국이라는 그 이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 핵 그 병진 노선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 노동당의 노선이라고 밝혔죠. 그런 점을 봤을 때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는 실질적인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김정일 시대와 차이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진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중국과의 관계인데 최근 들어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김정은 체제의 대중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그 이 김정은 체제의 대중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도 느슨한 정경 분리 원칙 하에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북중 간의 고위급의 교환 방문이 중단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경제 괴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느슨한 그 정경 분리 원칙이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그 북한은 자신보다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적 인내 정책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을 과연 서운한 상태로 계속 둘 것인지 남한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밀착되면서 북한을 여전히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북한은 그 동맹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글쎄 현재 시진핑 주석 그 출범 이후에 북중 관계가 상당히 좀 그 불편한 관계됐지요.
네.
물론 그 요인은 북한이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 출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중국의 그 우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고 또 그리고 장거리 로켓도 발사하고 또 나아가서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을 담당한 그 장승택을 처형하고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그 북중 소원한 관계의 요인은 북한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그러한 요인 제공에도 불구하고 중국 또한 아마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보다도 한국을 먼저 방문한 측면 또 한국과 여러 가지 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측면 이런 점을 봤을 때 또 북중 관계 소원인 것은 중국 또한 그런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이 북한과 중국은 그 서로가 먼저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G2 국가로서 또 그 국제사회의 나름대로 책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북 제재 압박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보여지고 그러나 그 북한은 지금 이제 외교적 고립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중국의 그 좀 더 통 큰 지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또 압박 제재하는 그런 측면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소원한 관계 아니냐 이렇게도 저는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한번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젊고 젊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젊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
네.
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원칙을 중시하면서 지적 국가로서 상당 부분 나름대로 경제적인 시장 경제 원칙을 준수한 측면. 이런 측면에서 양 정상 모두 자존심 대결 차원 또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북중 간의 불편한 관계가 다소 좀 더 오래 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과 중국 관계가 서운해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히 접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나가서는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그런 면도 보이는데 북한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 북러 관계 개선, 북일 대화, 뭐 이것은 대외적인 고립을 탈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북러 관계 강화는 외형상으로는 그 규정을 얘기를 하겠다. 뭐 그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도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빨리 북한에게 안보적 전략적 자선으로서 북한 손에 빨리 내밀어라 하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 북일 관계 개선 또는 북일 대화는 한편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총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려는 뭐 그러한 하나의 그 리더십 정치랄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자, 김정은 체제의 대남 정책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면 남북관계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현재 그 남북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워낙 깊고 또 현안 문제,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 인권 문제, 건강산 문제, 개성공단 문제,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남북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네.
특히 북한은 남북 관계보다 북미 관계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24일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에 대내 안정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그렇다면은 그 나름대로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경제 발전을 좀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대외관계 안정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김제1위원장이 오는 그 5월 9일에 러시아에 가고 또 9월 3일에 중국에 가려면은 한반도의 안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유연성, 적극성을 보이면서 전략적 접근을 한다면은 뭐 남북 대화 재개가 거리의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네. 양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권 4년 차를 맞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양무진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를 습격한 55살 김희정 씨를 살인미수와 외교 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기정 씨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리퍼트 대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처 부위와 공격에 사용된 흉기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경찰서가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년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성적도 많이 오르고 성격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 설라 내린다. 중 시작. 자, in English class we had a special lesson about Irish culture. 여기서
용인시 처인구청 3층 남북하나재단 사무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작은 공부방으로 변신하는데요. 탈북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목을 무료로 가르치는 꿈 이루기 공부방입니다. 처인구청에서 탈북민들을 위해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상담사 이은선 씨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통일부에서 좀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련을 하고 공간이 생기다 보니 좀 더 유익하게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경찰서와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공부방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역 협의회에서 이런 이렇게 책상 같은 경우에도 보안협력위원회라는 이렇게 민간단체 조직이 있어요. 경찰서 내에 보안계를 도와주는 어떤 조직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도 협찬해 주시고 두 명이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한 아이고 나머지 어머니가 북한 어머니이고 중국에서 낳은 우리가 일명 이야기한 비보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국적은 중국이라 할지라도 북한 이탈주민 가정으로 이제 같이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 포함해서 이제 공부방 운영하고 있어요.
꾸미르기 공부방의 강사는 인근 용인 외국어 고등학교 재학생 4명. 학교 공부와 병행하면서 그것도 예민한 시기에 사춘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용인 외고 3학년 한예린 학생의 얘기입니다.
매주 오다 보니까 솔직히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기도 하고 고3이라서 스트레스 받고 시간 없다고 봉사 이렇게 오는 거 힘들지 않냐고 되게 편견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솔직히 저는 이게 재밌고 솔직히 이 고3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순간을 남기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오게 됐어요. 그 시기가 솔직히 사춘기도 오는 시기고 애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상처받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
용인에는 워낙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벅차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3년 전 꿈바라기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꿈바라기 공부방에서 꿈 이루기 공부방으로 이름을 바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꿈을 바라보는 데서 넘어서서 꿈을 잃어보자는 뜻으로 꿈 이루기 공부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용인 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의 정규인 보안계장은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성적도 쑥쑥 오르고 성격도 밝아진 학생들을 보면 자꾸만 공부방의 규모도 늘리고 더 오래 운영하고픈 욕심이 생깁니다.
처음에 이 학생들이 학업 성적을 보면 특히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꼴찌 수준에 있었는데 요거 2년 정도 지나고 지금 이제 실적을 보면 그 상위권에 들어간 학생도 있고 하위권에서 대다수는 다 그 벗어났습니다. 본인들도 그 성적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한 어떤 보람을 갖고 올해도 시작했지만 올해만큼 시작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지원할 생각입니다.
3년 전에 처음 온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중간에 그만둔 학생이었고 오히려 이곳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 공부방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누나가 친절해서요. 친절하고 잘 배워줬어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면서 공부해줘서.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멘토 누나처럼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누나 되고 싶어요.
옛날에 30점이었는데 근데 지금 60점이에요. 친구도 많이 좋고 저랑 똑같은 북한에서 온 친구들 수많은 그 고통을 겪었는데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지 4년 정도 된 이 학생도 아직은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곳에서 공부한 덕분에 시험 볼 때마다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 온 지 이제 4년 남았어요. 처음 왔을 때 되게 힘들었죠. 그냥 공부방에서 배운 거 집 가서 다시 풀어보고요.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들었어요.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공부방이지만 최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도 합류했는데요.
좀 어려워요. 영어가 제일 어려워요. 그 한화원에서 12월 30일 날에 나왔어요. 언니들이랑 친절하고요. 선생님들이랑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 도와주고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일랜드 문화에 대한 특별한 수업을 했다. 특별한 수업을 했다. 됐어? 우리는 이거 봐봐.
이런 학생들을 3년 동안 지켜본 이은선 상담사의 마음도 참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고3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더니 1학년 하반기 정도 됐는데 그 전교 30등 아이들이 들어가는 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2학년 했고 자기 스타일의 공부방이 제일 최고다. 왜? 이러면 일주일 동안 자기가 공부하고 모르는 거 체크해오면 여기서 알려주고 알려준 거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꿈 바라기에서 꿈 이루기가 된 공부방. 꿈을 이루기 위한 탈북 청소년들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세월호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거의 1년 만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250여 명과 일반인 승객 등 304명이 탔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참사고요. 한국의 해양수산부는 어제 1차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급 기준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성수대교 사고라든지 대구 지하철 사고와 같은 경우에도 배상금과 특별위로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법리와 판례에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과 살을 갈랐던 희생자들의 피해를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이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어느 정도인지 좀 들어보죠.
네. 세월호 피해자 보상 및 배상 대상은 참사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 그리고 구조된 생선자들,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장, 세월호에서 선적됐던 그 화물 손해, 오랜 구조와 인양 작업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 어민 등 어업인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적 보상을 보면 피해가 가장 많았던 안산 단원고 희생학생 250명이 받게 되는 평균 배상금은 약 38만 달러에 달하는 사고 보상금과 함께 학교에서 가입한 여행자 보험, 또 1억 1,677만 달러가 모였던 한국의 국민성금에서 지급되는 위로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당 최대 74만 달러를 받게 되고요. 교사 11명은 최대 11억 4천만 원, 약 103만 3,500 달러가 예상이 됩니다. 일반인 희생자들에게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배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최대 54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추산하고 있는 총 배상 금액은 약 1억 2,693만 달러인데요. 빠르면 5월부터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세월호의 실소유주 사망한 유병헌 씨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나 선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반응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유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배상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상당수의 유가족이 배상금 신청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일주기 추모제 관련해서도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또 여당 대표가 정부 주관으로 추모제를 열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미 안산시와 유가족 주관으로 추모제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한 만큼 국민 안전 다짐 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4월 1일은 만우절이었습니다. 만우절은 뭐 1년에 하루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농담으로 남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날로 지내고 있는데요. 네. 서양에서 유래된 풍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만우절에 유독 경찰이나 소방서로 허위 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상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뭐 장난 전화에 소방차가 출동하고 경찰이 나서야 했던 사태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장난 전화를 하면은 징역이나 구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했는데 올해 만우절 거짓말처럼 이 거짓 전화가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이 만우절날 경찰에 걸려왔다는 장난 전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나이 어린 아이들이 뭐 호기심으로 장난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친구나 연인 사이에 가볍게 장난을 치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공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어떤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했는데 역시 만우절 거짓말이었고요. 자신이 이제 죽어버리겠다면서 4천여 차례 걸쳐서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역시 장난 전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난 전화가 많을 때는 하루 만 건이 넘었답니다.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크게 줄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경찰의 엄포가 효과가 있었는지 올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한강에 강도가 나타났다 이런 거짓 신고를 한 18살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고요. 술 취한 사람이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한다 이런 신고 전화를 한 10대 훈방 조치가 됐습니다. 반면에 만우절에서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과 일본 후쿠오카를 단돈 100달러에 왕복할 수 있는 이 거짓말 같은 비행기 티켓 상품을 진짜로 내놓은 저가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네.
또 군 복무 기간이 2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는 소식. 병무청 트위터에 올라서 오늘 한국 남성들을 화들짝 놀라게 했는데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덧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제주도 바닷속에서 축구장 16배가 넘는 크기의 해저 분화구가 발견됐습니다. 해저 분화구가 발견된 것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저 분화구라면 바다 속에 이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지형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 남쪽 서귀포 인근 바닷속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웅덩이가 발견됐는데요.
네.
제주도에 있는 그 세계 자연유산 이 성산일출봉이라는 분화구가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바닷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 분화구에 비해서 보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처음 사실 웅덩이로 발견된 것이 2007년인데 그동안 여러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해저 분화구로 확인돼서 오늘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크기가 무려 남북 방향으로 600m, 동서 방향으로 400m, 최고 깊이 64m, 축구장의 16.5배 크기입니다.
네, 참 엄청난 크기의 분화구군요.
그렇습니다. 이 팽이 모양으로 움푹 패인 형태인데요. 그 뭐 북한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라산 백록담과 비슷한 크기로 13만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한국 최초의 해저 분화구에 대한 국제적인 판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제주도 생성기원연구 또 해양지질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공동연구라든지 학술지 발표 또 이름을 공모해서 한국에도 이런 해저 분화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